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랑인 에레미야의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지속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흔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구원받은 성도까지 자꾸 흔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나 육신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구원받은 자들의 작전이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 뭔가 나타나지 않지만 굉장히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의 복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40년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가르쳐줬어요. 정말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50년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50년 동안을 넘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봐야 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아버지가 대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대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이 부모님의 역할은 우리 후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믿음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교사로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언약을 물려주고 복음을 물려주는 것, 이게 여러분 가문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예요. 힐기야. 이 힐기야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요시야 왕 때 통치할 때 그때 활동한 대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 뭐를 했느냐,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라. 이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아버지인 힐기야 대사장이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안에서 찾아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모세율법서예요. 이 율법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성경을 발견하게 됐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이 성경책을 전달을 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이 성경을 보면서 뭐를 찾아내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또 유월절, 수장절, 또 맥주절 이 비밀을 그 성경에서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옷을 찢으면서, 왕이 옷을 찢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의 길 대신 이 복음을 놓쳤구나.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정말 저 유월절에 피 바르는 언약을 놓쳤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새 절기를 1년에 한 번 지키면서 모든 백성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다 비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다 비춰줘라.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가 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아 왕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요시아 왕의 복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 요시아 왕이 얼굴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때 뭘 깨닫게 되냐면 유월절에 피 바르는 어린 양 출애굽의 사건, 이 사건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알아가지고 언제 놓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 사사 시대에 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자기 각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신앙생활도 정지가 되지 않아 있어요. 어떤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이래가지고 그때 사사시대에 300년 동안에 이 유월절의 피 언약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도래하지요. 그 왕정시대가 도래할 때 그때도 유월절의 피의 언약을 다 놓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힐기야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이거를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다 회복을 시켜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정말 구원의 길 앞에 서도록, 정말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이렇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할 것은 여러분의 정말 유월절의 피, 구원의 길이 뭔가, 구원받는 길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에 다 우상숭배 빠져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면은 뭐 가족 식구들마다 다 신앙생활이 달라요. 뭐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있고 나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왜냐? 이 복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정 식구를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감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 언약을 전달받도록, 이걸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회개치를 않아요. 그리고 뭐 너는 너의 신앙, 나는 나의 신앙, 따로따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죠?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힐기야 아버지는 예레미야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또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힐기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인 힐기야 대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유월절의 피가 무엇인가를 바로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길이 뭔가를 바로 전달한 거예요.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반드시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게 이것이 딴 것보다도 이것이 전달받아야 돼요. 그냥 가다치 듣기나 신고 전학꽃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그런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 바로 정말 유월절 피구나. 이게요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세상이 어떠한 환경이 와도 흔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정말 살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시작하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음 속에 뿌리를 내려가는 아이입니다. 이런 우리 후대들을 키워놔야만이 이 시대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아버지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 구원받는 길이 뭐고 복음이 뭐고 언약이 뭐고 그리스도가 뭔가를 전달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언제 불렀느냐? 1장 2절에 보면은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제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자녀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해야 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 불렀대요?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성별이라는 말은 구별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선지자로 쓰기로 하나님이 구별해놨다 이 말이에요.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 나라가 뭐예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신을 만나려고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 전에 태초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구별해서 여러분 불러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된 자예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 자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불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직분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으로 부른 거예요. 모태 전에 구별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장로님으로 부르고 권사님으로 부르고 집사님으로 부르고 교사로 부르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놓치면 안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 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는 장로가 있으면 되겠어요? 정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정말 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해서 불러내서 선지자로 세웠다.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 일본 땅을 살려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요 부름 받고 나서 50년 동안을 활동을 했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5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진짜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흔들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가면서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자기 갈등할 수 있어요. 자기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빠져서 자꾸 세상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렀다, 그것도 구별해서 불렀다, 너를 세상 나라에 선지자로 세우겠다, 이 부름을 받고 50년 넘도록 흔들지 않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시대의 뜰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늘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직분을 가지고 정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린다는 이유는 갈등한다는 이유는 벌써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언약이 돼야 됩니다. 사명이 돼야 되고 미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자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일본 땅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건 두 번째, 성경을 이 성경 66권이 있죠. 성경을 기록할 때 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뭐 많은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세 나라였어요. 첫 번째는 애굽 나라, 두 번째는 바벨론, 세 번째는 로마. 자, 여러분 잘 아는 애굽은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언약 놓치는 순간에 바벨론에 그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노예에서 언제 해방되어 나옵니까? 언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옵니까? 언제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순간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뭐부터라? 어린 양의 피부터라. 오늘 요시야 임금도 정말 왕이, 이 요시야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요 이 멸망, 이 우상 숭배로 멸망을 하고 우상 숭배 다 있을 때 왕의 명령을 통해서 우상을 철거하고 우상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재건하게 하고 정말 여기에서요 굉장히 부흥 운동한 왕이에요. 이 왕도 정말 성전 재건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서를 발견한 그 순간에 그걸 붙들고 하죠.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얼굴을 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라. 우상 철거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 나라에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을 가져온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대단하죠. 오늘 애굽에서도 유월절의 그 피, 죄에서 해방받는 거, 사단에서 해방받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선포할 때 해방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뭐였습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죠. 그 포로 생활 배경 중심으로 성경이 17권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중심으로 17권이나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에서 해방받는 거. 거기에 핵심 구절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성경에 비참하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에레미야 52장 10절에 보면은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을 그 아들들의 그 눈앞에서 막 죽이지요. 또 니블라에서 유다까지 모든 고관들을 다 그 앞에 죽입니다. 아들 앞에 자녀들 앞에서 자기 막 왕을 죽이고 이 고관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포로 생활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가지고 사슬로 막 결박해서요 바벨론까지 그 엄청난 예? 그 길을요 막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도 실패하고 나라도 실패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우상으로 바뀌고 바벨론을 섬기게 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좀 몸관리도 하고 하는데 막 그 중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 누가 말리겠냐고요? 오는 병을 누가 말리겠어요? 아니 나는 사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열심히 내가지고 좀 돈도 벌고 멋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내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실패하고 자꾸 어려운 문제만 자꾸 막 늘어나가고 여러분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축복받고 싶지 고생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삶이 그런 재앙이 들어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 있습니까? 성공하기 싫어서 나는 실패할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났을 순간부터 처음부터 정부하고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나 기본적으로요 성공이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것도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면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현실은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신경 쓸 일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저주와 재앙을 누가 막겠냐고요. 누가 해결하겠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봤습니까?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잠 못 자고요. 돈 벌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되던가요? 이거를 누가 맡겠냐고요. 지금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돼가지고 왕의 눈이 뽑히고 세살을 묶이고 질질 끌려가지고 그 수천 길을요 끌려가고 그 고관들을 다 불러다가 자녀들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거 누가 맡겠냐고요. 이 사단의 권세를 누가 맡겠냐고요. 이 흑암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누가 맡겠냐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보라, 뭘 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가난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 사건들을 그 어떤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노력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열심히 내고 안 살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쌓았는데도 성공했는데 그 자리에 갔는데도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지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결과를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정말 그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완전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역사 일어났어요. 함께 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오히려 그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 세 번째는요. 두 번째의 세 번째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다 로마에서 속국된 그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 뭐죠?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예요. 애굽, 거기에서 모세 오경이 나왔고 바벨론 17권의 선지서가 나왔고 로마, 거기는 모든 신약성경이 다 나왔어요. 그 세 나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 250년 동안 속국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속국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키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모든 속국에서 해방됐습니다. 자유함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의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신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내게 임하고 오늘 새 나라에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모든 집을 예비한 후에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 재림을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앙생활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 가지고요 해방받고 한 시대에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복음운동은 이렇게 진행되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도 너희들을 회복할 길이 있다.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죠?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에게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보면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면 참 선지자로 와서 오늘 목자가 양들을 다 인도해 낼 것이다. 어디로요?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모든 저주의 제약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예레미야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50년 넘게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을 때에 그 예언했던 메시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막 갈등이 오고 시험 들고 고통이 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면요,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지금 가난에 막 허달리고 일이 안 돼서요, 늘 막 빚에 휘달리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 목사가 그러겠죠. 좀 힘주는 얘기하고 말이죠. 용기 주는 말하고 소망 주는 말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요, 누가 기분 좋겠냐고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뭐합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그때부터 모함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까 막 모함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너희들이 유월절의 피, 복음을 놓치지 않았느냐? 언약을 놓치지 않았느냐? 그거를 회복하지 않고는 축복받는 게 축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되는 게 잘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게 성공한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당신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길이 되는 거야. 복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야. 막 이 메시지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인 거. 이해가 되잖아요. 복음서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언약 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 부흥운동이 먼저예요. 이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에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슬픈 노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후대에게 이 복음을 뭐라고 하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 천장까지 붙어 붙음이여,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막 목이 말라가지고 갈급해서 입 천장까지요, 목이, 이 혀가 붙어 있답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주면 되는데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갈급해 있는데 갈급한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주면 되는데 막 지금 배고파가지고 난리가 아닌데요. 떡을 떼서 주면 되는데 그 떡을 떼가지고 입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갈급해 있어요. 정말 복음 받으면 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데, 구원 받으면 사는데 길을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대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아모서 8장 11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과 기갈이 들었대요. 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해방받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끼어 먹여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일본은요, 일본 사람들은요, 다 뭐요? 입천장까지 다 이 혀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문제 오면 저 우상숭배 하는 거 아닙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오마머리 이런 거 붙들고 흔들면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뭔가 믿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복음, 생명의 떡을 입에 집어 넣어줘야 돼. 전달해줘야 돼. 그래야 이 일본이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가 4장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녀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다. 얼마나 기근과 재앙이 왔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먹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삶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요, 삶아먹었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늘 내 문제에 잡혀있어요. 늘 내가 애가 죽든지 말든지 내 환경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 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후대부터 자녀들에게, 가정 식구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영적인 상태로 입이 이 혀가 천장에 말라 비틀어 있는 것처럼 정말 배고파가지고 굶주려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우상 찾아가고 있는 저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달해서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미션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복음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현장에, 우리 가문의 자녀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